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거듭남과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제일 마지막과에 예배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배웠고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축구 같은 거 안 보겠죠? 네. 아니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가 그런 거 주일날에 하고 나면 시큰 보고 가지고 그래서 계속 방아 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 친구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건 애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게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먹고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중년의 여자분 같은데 저보다 한 두세 줄 앞에 이렇게 딱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10분쯤 설교 한 10분쯤 지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한 10분쯤 지났을 때 성경을 탁 덮고 탁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따로 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인사하고 이게 뭐 그랬는데 왜 나가냐 왜 이렇게 일찍 가냐니까는 뭐 설교가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갔더라고요.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락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교회를 왜 굳이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신자들이 이 큰 교회에 다니면서 약간 이 정신이 빗나가 버립니다. 내가 큰 교회 소속됐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을 해요. 저는 정반대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에 있음으로써 교회의 교회됨과 신앙의 이런 깊이와 치밀함을 못 경험해요. 이 대중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회중을 인도하려면 목사는 대중적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알아요. 제가 대중을 데리고 있으면 대중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목사의 심리예요. 그래서 깊이를 못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얘기만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딱딱하는 걸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교 타령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다. 아직도 귀가 가려워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 기호에 따라서 듣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졌구나. 제가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겪는 몇 가지 갈등이 있다. 그러냐? 첫 번째 갈등, 내가 아는 것과 여기서 듣는 것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지 어디서 나름 자기는 대외적으로 이게 좀 유명하고 또 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교회, 그래도 이름이 있다는 교회, 자기가 거기서 조금만 오래 다녔으면은 거기서 배운 것이 옳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것을 약간 흔드는 것을 못 견뎌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자기가 그 배웠던 것도 하고 여기서 좀 배우는 것도 약간 이게 지적받는다든가 그것을 건드리는 것을 못 견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방어를 자꾸 해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에 비춰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내가 볼 때 영적인 병자예요, 그것은. 여러분, 모든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그리고 아주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그리고 내가 최고의 경험을 어제까지 하나님을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어도, 오늘이라는 순간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 은혜가 충만해서도 하나님 말씀 비춰서 내가 오늘 빗나갔거나 죄악된 생각을 했거나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됐다고 비추어지면 깨트려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자기가 이게 자기를 형성시켜 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행가가지고 이게 너무 절대시하는 거예요. 참 잘못된 거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인들도 그래. 여기서 조금 옳은 걸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만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과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분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배운 것이 절대적이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가서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비춰서 그게 옳다 여기면 아 그게 비춰서 그런가 해서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현재 시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이 큰 교회가 사람을 망친다. 그렇죠? 다수를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기만에 빠지게 하는 거죠. 영적인 깊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허울인 거죠. 그냥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가졌던 이게 허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자기를 자꾸 너무 오랜 세월 치장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이게 데드라인이 왔어요. 숫자적으로. 그 이상 커지는 게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제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분가를 하게 되겠죠. 나중에 좀 한계가 오면은. 근데 그건 위험해요. 나는 아주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개척할 때부터 여러 차례 봐왔는데 여전히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것만으로 이렇게 자꾸 안주하지 말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경험했고 나름 확신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고 하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바른 신앙이네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목사라도. 우리는 모두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시간 동안에 28절을 살폈습니다. 8장 28절이요. 이 28절은 우리가 앞서서부터 마련 것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했죠. 문맥 속에서.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을 앞에서 말했고 그러면서 그런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24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보지 못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몸의 속량과 이런 최종적으로 있게 될 그런 복된 것을 말하겠죠. 결국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다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에 연결해서 그때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아닌 그 상태 영화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약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뜻에 일치된 간구를 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제일 연약함이 강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살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해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배경 삼아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경험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 이렇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인생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라고만 자꾸 생각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이 인도된다는 사실을 이런 성령의 간구 속에 있다는 것을 앞선 내용 연계 속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 28절에서 말한 것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그런 연결선상에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 28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있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게 그리스도인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자고 구체적인 어떤 표현으로 대상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28절을 말하는데 바울이 항상 앞서서 말한 것을 이렇게 계속 로마서에서 앞에 조금 말한 것 어떤 말을 꺼내면 또 그 말을 또 확장하고 덧붙이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여기 28절에서 말한 것을 연결해서 뒤에서 말한 29절과 30절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앞에서 28절의 끝 문장으로 얘기하거든요.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그래서 이 끝에 그렇게 말을 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29절과 30절에 계속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기 29절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가고 싶기도 하지만 가기 전에 29절과 30절이 앞에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연결선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연결로서 29절과 39절이 있음을 이렇게 묶어서 먼저 오늘은 좀 그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29절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28절과 29절, 30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안에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29절과 30절은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계시한, 표현한 그것을 그대로 기술한 이 29절과 30절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 간단히 쉽게 읽고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29절과 30절에 마치 교리적인 어떤 지식을 생각하듯이 쫙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깊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버거운 내용을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이 깊이를 그래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듯이 겸손함으로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깊이 면에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또 이것을 설명한 계시의 내용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자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진술로만 끝낸 게 아니라 이 말한 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쭉 수천 년에 걸쳐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나타내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미래 시대로 남은 것을 앞에 두고 이제 실제로 연장선상에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깊고도 부유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런 배경 안에서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진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확고하고 영원한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8절부터 30절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곧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영원한 목적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고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고 미리 정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또 영화롭게 하신 것도 다 그의 목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제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지금 기술된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결국 우리가 지금 관련돼 있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시행해 오신 것도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할 사실을 말하고 있어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도록 있는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내용은 여기 언급된 모든 것이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황금 사슬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 사슬 안에 여기 지금 29절과 30절에 말한 것처럼 엮여 있는 한 사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따로 빼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온전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빗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모든 개별적인 사실들은 하나의 사슬 안에 묶여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 하나를 어떤 개별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전체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여기에 계속대로 언급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속에 묶여 있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로. 사실 바울은 28절을 말하고 어떤 면에서 바로 31절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28절에서 바로 31절로 넘어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 28절에서 그 내용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한 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29절과 30절을 부연 설명합니다. 더 구체 설명하죠. 왜 바울은 이렇게 확장해서 29절과 30절의 내용을 덧붙여서 말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부터 보여준 바대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수신자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또 오고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목회적인 배려 속에서 앞서 말한 것을 더욱 풍성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인의 이 복됨과 영광,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실함을 갖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28절에서 말한 것과 연결해서 우리의 구원의 전말을 이해하고 이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인생을 살기를 바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앞에서 말한, 앞서 이 선으로 말한 것, 곧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부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는 것 속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땅을 살 때 자기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문제들, 우리들이 대면하는 것들, 정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지금 28절부터 30절에 말하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인생을, 현재의 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서도 그때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았지만 딱 돌아보면 그래도 그렇게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서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붙드셨구나 보듯이 우리가 여기서도 10년, 20년 더 지나서 심지어 죽게 될 운명하게 될 내래 다시 때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이해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게 될 때 우리는 28절부터 30절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반추하게 되는 셈이 되겠죠. 뒤로 되돌아보면 쭉, 아, 그 이 말씀들이 다 사실이구나. 그런데 바울은 과거 시제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겪는 이 성도들, 로마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시제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런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며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산다. 이 땅의 모든 조건과 상황과 경험들을 대면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게 덧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2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고 진짜로 말할 수 없는 힘을 주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가 어떠한 간에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와 상황들을 잘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상황에는 이해도 되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협력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 결국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궁극적인 구원을 이끈다.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 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하고 영원한 목적 속에서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에는 이런 28절에서 말한 것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확고하고 영원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28절부터 30절에서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있는 것이어서 결국 여기 30절까지 말한 이 내용은 모든 것이 빈틈이 없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일어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최종적인 것도 다 일어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이어서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확실하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30절까지 딱 말하고 나서 31절이 나오는 겁니다. 31절부터 38절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28절부터 30절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무슨 대적을 하며 무엇이 우리를 막겠느냐? 그게 이제 39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참 굉장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이러한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 내 삶의 모든 것 또한 여기 28절부터 30절을 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계신 것이며 나의 인생의 결론 또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되는 것의 실제는 미래 시대지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부정과거 시제로 말을 해서 이미 그런 자라는 것을 못 박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8절부터 30절은 나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가변적인 것 조금도 없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뜻, 곧 그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저 수반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는데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31절 이하와 같은 반응을 갖고 살기를 바라듯이 현재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또는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28절에서 말하는 것, 현재 시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경험, 또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떤 고난들, 상황들이 오더라도 그게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끄는 줄을 알고 보라. 이제 흔들리지 마라. 아주 확실한 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서 그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흔들리지 마라.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내용을 노트하고 교리적인 무슨 지식을 여기다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을 알고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수신자들이 이걸 말을 통해서 이것을 써서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야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있어서 28절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변하지 않는 끝까지 영화롭게 하시는까지 확정지은 그 목적이 있어서 28절이 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9절부터 30절에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두신 것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목적대로 있는 것임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 나를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목적대로 있는 것임을 아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직도 안 믿어져요.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 사람은 속히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을 억지 쇠뇌시켜서가 아니라 그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부터 확고히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되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하는 부르심 받은 것이 있고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이런 것을 알고서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의식하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에 순교를 당하던 화형을 앞에 둔 사람들이 내일 화형을 당한다는 걸 다 알고 소식이 다 듣고 나서도 그 전날의 하루가 얼마나 길게 여겨졌겠어요. 고통스럽고 막 두려움과 번복되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달리 이기질 않았어요. 이런 여기 이 황금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순간에 화형을 닫았던 잠시의 고통이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걸 봤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 다음을 봤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초인간적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태어날 수 있느냐, 저기서 저럴 수 있느냐, 그게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삶 속에서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사실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직면하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의 모든 기록,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다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기록 그 내용과 함께 그 기록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쭉 얘기하면서 어떤 예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모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으로 목적하신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역사적 이렇게 표현 노출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역사 속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 최종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최후 심판과 함께 새 땅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방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 어떤 개개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져 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예수 믿는 우리 같은 이 개개인들의 구원이 예, 있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의 개인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또 쭉 이 초점을 확 예,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큰 목적을 이룬 가운데 한 개인을 예, 앞서서 창세 전에 계획을 두신 목적하신 것에서 어느 시점에 이를 부르시고 이와 의롭다 하시고 이런 정말 비밀스러운 일을 진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더해지는 그래서 한 존재의 구원에서도 이 사람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목적 속에 다 있어요. 그의 뜻 속에 다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무슬림들처럼 인샬라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신의 뜻, 알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지금 이런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운명론적인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있고 있어 왔고 현재도 있고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 또 이 세상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을 구원하는 그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참 기이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이렇게 여기 28절부터 30절로 계시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이루셔요. 이 여기서 말한 그 내용을 큰 창세부터 계시고 큰 목적을 이루시는 가운데 거기에 포함되는 한 개인의 삶에서 여기 28절부터 30절에 말한 내용을 그대로 다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이런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줬을 때 참 신묘막측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계시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영원부터 장차 영화롭게 되어 누리게 될 영원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하고 들을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 영역과 모든 것에 다 지성의 날개를 펴서라도 나라분들은 얼마나 이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전의 영원부터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전 세계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포함되는 구원받는 자를 말하는 한 개인을 말할 때 어느 시점에 역사 시점에 들어도 구원받은 나라는 사람을 말할 때도 나라는 사람을 여기 지금 28절부터 30절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화롭게 될 영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시된 내용만 계시된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확장해 나가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제 성경이 구원을 얼마나 다각적으로 말하면서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이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영원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때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은 그리고 사건 속에서 어떤 위기를 벗어난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구원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범위를 성경이 계시는 대로 확장시켜보면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가 돼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끌고 가거든요. 담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큰 얘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서도 이렇게 크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이 처음을 강조하는 성경의 여러 군데 중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해야 하는 시점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같은 데서 이 하나님의 뜻의 처음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하죠. 바로 그것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자주 읽는 거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서 3절 이하부터 우리 14절까지의 이런 내용을 말을 할 때 이 전반부를 얘기했다. 이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러져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는,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는 큰 그림이 여기서 기저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2장과 3장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를 하니까 개인적 적용이 가능하게.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데 구원받는 교회에 속하게 되는 지체가 되는 구원받게 된 한 개개인이 다 이제 설명되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 내용을 설명할 때 바울은 너무 큰 논리, 어마어마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진술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얘기 중간중간마다 계속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려게 합니다. 6절, 12절. 14절. 이 얘기를 하는 중에도 그 얘기를 중간중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찬송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을 하면서 여기서 너무 놀라운 얘기다. 이건 찬송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탐복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다 뭐냐? 하나님의 뜻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의 처음부터 어떠했네. 그 뜻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먼저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요? 창세전이에요. 언제부터 이게 있게 됐느냐? 창세전에 있게 됐어요. 여기서 1장 여기 3절부터 14절 사이에 이 뜻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이 계속 강조됩니다. 여러분 뒤에 9절에서도 보면은 읽어봐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우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11절 다시 읽어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은 바로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의 구원의 전 드라마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이 다 그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의 뜻을 결정해서 그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걸 진행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여기서 그래서 그 뜻의 시작을 성경은 이 창세전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성취되는 것을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지금 이런 연도 계산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그 수혜자가 됐고 그 목적의 대상인 것을 확인했을 뿐이지 이것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실체는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죠? 그 뜻, 목적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에 그 배경은 실제는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알죠? 그 여러분, 한번 다른 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여기도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일단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말고 되는데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게 뭐냐? 이걸 얘기할 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이 모든 것의 그 시기가 어디로 거슬러냐면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 그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읽어봐야 돼요. 자주 이거 뜻과 관련 읽어봤는데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1장 여기도 언제부터인지를 말을 해주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이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전부터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시기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영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창세전으로 가는 거죠. 또 한 군데만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될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제부터 계획을 가지고 뜻을 목적을 가지고 뜻을 두셨느냐? 이게 창세전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 구원을 계획하시는 이런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후발적인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미치기가 어려운 영역이고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를 하려면 공감도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후발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서 타락하고 난 뒤에 후발적으로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못 미치는 영역이 있어요, 진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진짜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질문이 딱 제기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건 우리로서 성경이 계시된 것 안에서밖에 발을 못 움직여요. 이 얘기를 하나님의 우리된 구원 계획을 지금 읽은 것처럼 어디로 올리냐면 타락 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으로 얘기를 해요. 영원전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도 모르고 있다가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그러면 재조정해야 되겠구만 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한계를 보이시는 분이신 거죠. 그 신이라면은 벌써 한계를 지닌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오늘날의 신학계에서는 그런 신학에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픈 페이즘이라고도 하는데 열린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아심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과 인격적인 교통을 위해서 그 사람 인격이 이 사람이 뭘 선택할지를 모르시고 그걸 그 다음에 거기서 인격적인 교통 속에서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심을 이렇게 변형시켜요. 그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거지 성경이 계시한 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 수준으로 가져와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 인간의 이성에서 수용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일단은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지만 이 계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어떤 이해는 이 계시하는 범주 안에서만 알 수 있고 그 정도 안에서 아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서 그 정도의 말씀의 충분성, 계시의 충분성으로 주시긴 했지만 이 계시를 넘어서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데 충분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시로 준 건 아닙니다. 못해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다 묶을 수 있는 존재이면 그건 벌써 참신이 아닙니다. 그건 내 범주 안에 보여요. 그래서 모든 이방 신들이 나오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과 그들의 사상은 인간의 생각의 고도화 거기서 인간의 이성에 묶이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대학원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교학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처음에는 불교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했지만 이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가르치니까 막 서양 사람들의 눈이 초막초막해요. 불교는 구원도 없다. 자아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러니까 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것보다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아가 없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공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서양 사람들이 신선한 거예요. 다들 거기에 심취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없던 모르던 영역을 누가 새로 꺼내면 신선해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이런 것은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종교든지 모든 종교는 신을 이렇게 형상화하든지 신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러든지 어떤 식의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이성의 범주 안에서 묶습니다. 이렇게 이성으로 묶을 수 있는 존재이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한계에 묶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이 창세전에라고 계속 이런 영원전부터 이런 것을 말한 것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관련해서도 성경은 똑같이 적용을 하죠,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후발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해서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차선책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로마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좀 있으면 이제 보게 될 참 로마서의 흥미로운 또 다른 부분이 9장부터 11장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9장을 보면은 9장 11절 한번 보세요. 일단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배경적으로 10절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도 지금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가지고 야곱을 택하여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뭘 한 것에 따라서 뭐 행한 것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차선책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자신이 한번 해보고 그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잘 이해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보고 해야지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된 바에 의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따라서 정하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그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한 뒤에 그분이 계획을 따라 우리에 대한 예정을 하셨다.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9절에서도 때가 찬 경륜을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뜻을 두셨고 목적을 두셨고 그 가운데서 계획을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죠. 그 계획을 진행할 때를 두시고 때가 차서 한 것입니다. 때를 두시고 그 때가 찼을 때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때가 참에 그렇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것도 때가 차서 한 겁니다. 다. 그 시점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목적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때를 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명시적으로 굳이 얼마 만에 무슨 때를 이렇게 딱딱딱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다 구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보편적인 세상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일도 제가 인용할 주일날도 인용할 그 구절입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그 짐승 쪼개놓고 그거 하실 때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거 먼 얘기예요. 400년 동안에 아직 그 자기 자식도 뭐 아직 이삭도 안 나왔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것이 400년 뒤에 진짜. 그래가지고 이 후손들이 가서 이집트 가서 민족이 돼서 들어올 때 400년 뒤에 진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말 안 들을 때 나중에 예루살렘을 내가 주변국을 위해서 치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70년 만에. 그것도 가만히 보니 70년 만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래. 이방왕이 뭘 알고 돌아가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동에서 돌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목적대로 해보고 안 돼서 하는 차선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다.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때를 두시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을 어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에 태어나서 어느 시기에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그 인생의 계획 속에서 어떤 때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하시고 정하신 때 행하심으로써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죠. 최후에 있을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때를 두십니다. 그래서 최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다시 펴 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그 28절 한번 읽어 봐요. 28절 읽어 봅시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끝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가 알지 못한다 언제 재림의 때가 있고 이런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아버지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목적 속에 그 때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있을 겁니다.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고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일은 오심과 맞물려서 다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부르시는데 그리고 여기 28절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 목적을 두고 계획 속에서 이뤄나가시는 그 때는 우리로서는 경험적으로 확인한 사실만 인지하고 또 나중에 그렇구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때에는 왜 이때 아니셨나 왜 저 때 아니셨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기회 우리 쪽에서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못 보는 수만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속에 하나님의 때를 두시고 있어서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전체가 흘러가는 가운데서 있는 이해 못할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은 이게 실험해보고 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전의 목적을 이루시는 가운데서 두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미치지 못할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서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또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읽은 에베소 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 곧 그의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나의 주관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성경에서 뜻을 말하면서 초점을 어디에 무엇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 속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29절에서도 보듯이 아들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뭐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한 것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네파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보듯이 3절부터 14절 내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을 해놓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결부된 사역 그다음 성령 하나님이 결부된 사역을 말할 때마다 각각 세 단락으로 나눌 때마다 세 번 나와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에베소서 1장은 말해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의 목적을 말할 때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짐승들이나 이 피조 다른 것들과 동등하게 하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부터 그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갖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누구와 연관을 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누굽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영원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갖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기 구분돼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9절, 30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 의롭다 한 자, 영화롭게 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아닌 그들 가운데서 부르신 자, 에게 지금 해당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 결국 영화롭게 된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두 분류로 사람이 나뉘게 될 걸 얘기하죠.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이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뭐뭐 하는 자라는 이 수식어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 대상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동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죠? 부르심을 받은 자죠. 창세전부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 못할 그 놀라운 일을 그의 기쁘심을 따라 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실체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부터 진행해 오셨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대상이 되어서 실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마다 질문이 쏟아지게 돼요. 왜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의 뜻에 대해서 모세가 신을 벗었듯이 겸손히 듣고자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내 지성적 만족을 위하고 그걸 다 채우는 욕구로 이걸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좀 더 이제 29절을 30절 상세히 살피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한 사실 안에서만 말할 수 있고 알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서 모두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 똑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죄가 있어요. 그 죄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조건이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마땅한 것은 예외 없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알고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니 그런 조건에 있었던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만 것이 그게 전부였는데 그러다가 망할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심 따라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될 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뜻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것이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이 기이한 것을 후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렇게 그 신자가 돼서 그걸 알게 된 사람, 신자들에게 생기는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모든 게.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린 장차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할 일인데 지금부터 그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28절부터 3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 참 헤아릴 수 없으면서도 너무 기묘하고 너무 놀랍고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설명하기 너무 역부족이고 언어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제가 단어 쓰는 게 몇 단어밖에 되겠습니까? 참 이성으로 확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언어적 묘사도 너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펼치셔서 갖게 되는 이 관계, 영원한 관계 뭐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관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관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는 깨지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버립니다.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가 오래 간다 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가장 좋은 관계, 또 가장 깊은 관계도 그 상태, 그 깊은 관계, 좋은 관계의 상태를 계속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관계 속의 그 깊이나 사랑은 보통 이런 것이에요. 사람은 성장하면서든 어느 자기 나이 또래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어린 유치원은 유치원, 본성적으로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또 크면 크면 또 초등학교 아들자도 무관심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데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 주면 자기도 좀 좋아하게 돼. 반응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고 계속 열렬히 사랑해 주는 것에 인간은 좋아하고 반응을 해요. 관심 없었던 사람이랄지라도 누군가 나를 계속 좋아해 주고 관심을 드러낼 때는, 그리고 지켜보니까 계속 그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한테 하여튼 막 열심히 진실하게 하게 될 때는 마음이 이게 계속 동하게 됩니다. 그쪽에 대해. 인간은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도 마음을 열리게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관계의 최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랑을 알고 서로게 뭐 내가 좋아하던 사랑을 받고 하든, 그래서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최상의 상태로 보통 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갖게 되는 이 관계의 문제점은 누군가 사랑이 식거나 변하거나 계속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멈추고 변심하거나 이랬을 때예요. 이전 같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사랑받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요. 힘들고 고통하게 됩니다. 또 배신감도 느끼고 또 애증이 생기죠. 그 애증이 지나쳐서 상대를 파괴시키고 못 참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극단적으로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 그게 작동돼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그것조차도 영원히 지속하지 못합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니까. 그래서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니까 막 우울증약 먹고 난리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전에 자기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오히려 악플을 다니까 막 그걸 못 견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그런 거 평상시 악플도 많이 들었던 사람 같으면 맷집이 생겨가지고 신경도 안 쓸 일인데 이게 막 좋아하다니까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려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경우. 그래서 가끔 이게 목사들도 막 성도들이 막 사랑을 받다가 이게 못 받으면 막 못 견뎌요. 처음서부터 그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잠깐 또 정신 잃는 거죠.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는가 보다 착각하는 거죠. 나중에 큰 빚을 꼽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인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관계 속의 사랑이나 여타의 감정의 한계이고 문제점이에요. 특히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관계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목적하시고 뜻을 두시고 그렇게 목적하신 뜻 가운데 두신 우리를 미래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영원까지 이 관계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지성을 흔들고 내 정서를 이렇게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죠. 영원한 관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딱 들여다보니 성경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 뜻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해서 다른 성경으로 연결해보니까 에베소서 2장으로 연결해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한테 자주 이 기쁨과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에 영원한 관계를 갖고 다니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어요. 이 뜻에 기쁨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계셨고 사랑으로 넘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에 대한 뜻을 두시고 관계를 가지시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이 계시를 펼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모든 것이 성취되니까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거쳐서. 그런 창고한 계획 속에서 다 이루셔서 그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수혜자가 창세전에 두셨던 그 대상이 그 수혜를 받는 시점에 있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영원한 관계. 사랑과 기쁨을 가지시고 이 영원한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 그의 목적, 이건 압도적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이 식으면 나도 이유가 되어서 변질할 수 있고 뭐 나의 변덕에 의해서 거기서 맞장구 치면서 끝나버릴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식지를 않아요. 오히려 영원토록 자신의 사랑을 누릴 것까지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이루셔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확인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여기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눈 떠서 아주 우리가 수동적이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반응을 보임에도 뭐 이 사랑이 거부가 안 돼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사랑과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두신 그 뜻이 계속 있어서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에 눈떠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말해줘서 그렇구나 라고 조금 말합니다. 역사를 거쳐서 성취돼가지고 온 경험을 일종의 일부를 이렇게 보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에 최종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18절에서 말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는 이 하나님의 뜻의 궁극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우시고 이루신 목적의 궁극을 보는 거예요. 그것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의 완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을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동력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게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속에 생각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관계 속에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기쁘심과 뜻, 사랑 속에 가지신 이것을 보이셨는데 그걸 완성되어 하나님 나서 영원히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거죠.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영원한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속에 담긴 그의 기쁘심과 사랑, 그의 기쁘심과 사랑이 있는 뜻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관계로 있다는 것을 보시라는 거죠. 그걸 보시고 사세요. 바울이 그걸 지금 갖게 하고자, 설명하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